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해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수십 차례 진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수십 차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면서 과거 진입하는 중국 폭격기는 소수였지만 이번에 6대 폭격기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의 훙6 폭격기 6대를 비롯해 윈8 조기경보기 한 대와 윈9 정찰기 한 대 등 군용기 10여 대가 어제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10여 대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즉각 직통망을 통해 항공기의 국적과 종류, 임무 등을 물어봤으며 중국 쪽에서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구역으로 영공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미국 측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며 아마추어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화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신된다는 미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이메일을 대량 해킹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다는 어떠한 혐의도 절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연방수사위원장 등 크렘린궁 인사 5명에 대해 인권 위반 혐의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준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은 러시아 사법당국의 억압적 체계에서 역할을 했으며 악명 높은 인권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쿠슈너 임명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쿠슈너의 변호인 측은 그가 뉴욕의 벤처 자본회사 사무실 건물과 그로 인한 이익, 또 모든 해외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슈너는 이와 함께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와 뉴욕 옵저버 발행인직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쿠슈너가 무역과 중동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어제 온두라스 방문을 시작으로 중미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온두라스에 도착해 타이완과 온두라스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에 앞서 미국을 경유하면서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중국 당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와 정부 차원의 공식 회담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 통합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 주재 대사들을 상대로 신년 외교정책 연설을 하면서 유럽 전체가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과 평화에 관한 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정치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방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w you also heard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over the weekend.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서도 훈춘, 허룽 등 중국 동북 도시들은 새해에 북한과의 교역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 탈북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방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수사와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e seriously. And is concerned about the destabilizing rhetoric.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전날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한 것은 북한의 수사와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미군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그런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you also heard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over the weekend indicate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tains significant capabilit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긴장을 낮추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끄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고립되고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시사한 북한에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significant deterrent capability militarily in the region.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영내에 매우 강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을 중요한 억지력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미군 병력 중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발언에 대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위협과 관련해 얼마나 진전된 위치에 있는지를 논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take his comments seriously. We have to. Regrettably, we have to. But I'm not going to get into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미래의 전술적 상황 진전에 대해선 추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북한은 육자회담 절차로 복귀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s the time. We're well past time for Pyongyang to prove that they're willing and able to return to the Six Party Talk process and to stop their provocative moves there.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은 관심 끌기와 협상 압박용이며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사일 격추, 훨씬 강력한 제재 압박과 선 협상 후 제재 등으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관영 조선중앙TV와의 문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협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형적인 관심 끌기용에 불과하다며 몇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He wants to communicate to President-elect Trump that he's a player and President-elect Trump's got to deal with him.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 압박과 김 위원장 자신이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란 강한 이미지를 과시해 미국이 중요한 인물로 여기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정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압박에 매우 불쾌하겠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처럼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룰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자 수천도의 마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kind of overreacting a bit to the anytime phrase. I think Pyongyang simply meant it as, you know, we can launch anytime.
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건 북한 수뇌부가 과거에도 되풀이했던 수법으로 당장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라는 압박 차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협박이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이미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너무 많이 실패했던 미북 협상으로 선회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미국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수년이 더 걸려야 한다며 이 미사일 발사 위협은 당장은 공허한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지출하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mean, they're talking about test launching an ICBM, which is a real possibility in 2017. They seemingly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주변국과 미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출하니 전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다른 비외교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안 페리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 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를 통해 선 외교협상, 후 제재 압박과 공해상에서의 ICBM 파괴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협상은 평화와 안정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국가로 인정받은 뒤에 평화 협정과 미군 철수, 무력 침공을 통한 통일이기 때문에 협상은 과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대대적인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핵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 위협과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 격추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전직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차를 밀수하려다 방글라데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외교관은 과거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발한 밀수 차량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사가 만든 고스트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만 30에서 40만 달러에 이르며 세금 등이 더해질 경우 수백만 달러에도 판매될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조사정보국은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차량을 수입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 모이놀 칸 국장은 한전 서기관이 방글라데시 국내 구매자와 롤스로이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세관조사정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차량은 수입 가격의 8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은 항만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컨테이너 안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한전 서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 범죄를 저지르다 방글라데시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외국산 담배 8만여 갑과 한국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약 43만 달러어치를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오면서 음식과 음료인 양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이 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 서기관이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적발됐는지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차량의 최초 출발지와 구입 경로 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의 불법 밀수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확인됐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 대사관의 손영남 1등 서기관은 미화 170만 달러에 이르는 금 27kg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됐고 2012년에는 또 다른 외교관이 포도주를 밀수한 혐의로 12,7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북한이 운영하는 다칸의 한 식당이 허가 없이 포도주와 의약품을 팔다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북한 외교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적 혹은 상업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북한 외교관이 외교적 지위를 이용해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VOA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주재 방글라데시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9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와 허룽시는 새해에도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겨냥한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시는 5일 국제물류기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접경지역에 세관 한계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조 솔만자 세관으로 이름 지어진 이 세관이 신설되면 두만강 유역 북한 국경에 설치된 중국 세관이 3개로 늘어납니다. 훈춘시는 러시아 국경에도 세관 한계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춘에서 북한 라진항을 거쳐 사할린으로 들어가는 선박 항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길이 막혀있는 훈춘시는 라진항과 러시아 자르비노항을 이용하는 뱃길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훈춘시는 북한 접경 세관들을 잇는 도로와 인접 헤이룽장성에서 북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취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완공된 바 있습니다. 북한 무산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허룽시는 지난해 3월 시작한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작구는 허룽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남핑 지역에 들어섭니다. 허룽 씨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중국 현지의 조선족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허룽 씨 정부는 남핑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무산과 청진을 잇는 철로를 확충 개선하는 사업도 장기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허룽 씨는 도로, 전력 송전, 철도 등 경제 합작구 주변 기반 시설 건설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와 2321호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북 경협에 적극적인 지방 정부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드 교수는 중국의 대북 경협 사업이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be consistent because they don't want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y don't want to see a North Korean collapse. They would like
중국이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캐스커트 교수는 대북 경협이 중국 측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지방 정부가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 자강 중심의 경제 발전을 강조한 데 따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를 선전하는 보도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돌파해버리는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분야별 계획 가운데 경제 부문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 가운데 경제 부문이 차지한 분량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는 않은 채 자력 자강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는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 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데 5개년 전략 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년사에 맞춰 김 위원장이 밝힌 과업들의 이행을 독려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자 1면 사설과 2면 기사에서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을 선전하며 당과 내각의 경제 일꾼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를 독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이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1일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뭐 수치라든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서 기조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또 김정은의 마지막 그 자책까지 곁들여서 볼 때 뚜렷한 실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해법이 막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구체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한 이른바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과 시장화의 진전을 활용해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자체적인 기술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게 이제 북한 경제를 하나의 떠받치는 기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 내에 이제 내수 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육성을 해서 굳이 중국이라든지 그 바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이제 선순환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주목을 할 만한 거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 보유의 기초에 경제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자력 자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올해에도 핵개발 계속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 대북 제재나 압박이 심해질 것이고, 예,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탈출구는 자력 자강하는 것밖에 없다. 아, 이렇게 이제 경제 문제 강조하면서도 큰 해결책이 없다는 걸 인정을 했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었다면 올해도 지난해 펼쳤던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처럼 주민 노력 동원 방식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중국도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이 자금은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3월에 밀 2,500톤에 이어 5월과 6월에 밀가루 각각 2,350톤을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지원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2016년에는 수혜 지원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중순 2017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것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소아병동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들에게 영양 강화식품과 영양 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매달 북한 9개도 60개시 군내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0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 한 명이 하루 지원받은 식량이 140g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당장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말에 영양 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일 현재 모금액은 2,465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의 탈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같은 북한 출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 탈북민들의 한국 망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민의 한국 입국은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38%를 기점으로 2003년에서 2005년 46%, 2012년에서 2014년 52%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엔 44%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최근 발행한 북한 이탈주민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스 15호 북한 이탈주민 가족편에서 공개됐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민의 한국 입국 이유는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족을 따라서가 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을 찾아서가 14%,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성인 남성들이 체제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던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 먹을 것을 찾아 북중 국경을 넘나들면서 탈북 연령층이 다양해졌고 특히 여성의 탈북이 늘며 최근 이들이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가족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란 풀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연령층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분들이 넘어오면서 최근 들어 여성들이 많아졌고 그때 넘어온 여성들이 이제 자녀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어머니들을 예, 다시 이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을 따라오거나 가족을 찾거나 이렇게 왔고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좀 찾아가고자 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배우자를 출신 지역으로 볼 때 북한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8%, 한국이 2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 출신 배우자를 맞은 탈북민은 전체의 97%가 여성이었으며 탈북 남성이 한국 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취약전 자녀를 둔 탈북 가족은 전체의 20%로 탈북민 5명 중 1명은 미취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자녀의 출생 지역은 한국이 86%, 중국 8%, 북한 5% 등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지난 2012년 78%보다 증가했습니다. 장인숙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한국에서 결혼해 낳은 취약전 자녀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탈북 여성들의 직업관과 부부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즉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길 원한다는 대답이 여성 응답자에선 63%, 남성 응답자에선 51%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보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10%, 여성은 5%에 불과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설문에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5%,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 73%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 27%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란 응답은 35%,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23%,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로 조사됐습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론 절반에 가까운 47%가 국민연금을 꼽았고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탈북민 가운데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론 자녀가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32%,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서 23%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론 가족 간 의사소통의 차이와 갈등이 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 19%, 생활습관 등 사고방식의 차이란 응답은 8%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현인혜 박사는 가족이 함께 한국에 올 경우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아내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성이에요. 아무 나라의 이민자들이 가면 현지 적응이 제일 빠른 게 여성이거든요. 여성은 생활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유연해요. 가족 안정정책을 여성이 지금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게 곧 가족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인의 박사는 다만 자녀와 아내, 남편 순으로 가족 구성원 간 정착 속도가 달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탈북민에 대한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남녀평등 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 김창호 씨는 1990년대 중반 북한 내 고난의 행군 시절 아내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30대 때 북한을 빠져나왔지만 가고 싶었던 미국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가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동쪽 남미나라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작은 노점을 빌려 생계를 꾸려나가는 로스 아미고스 상가. 이 상가 내 100여 개 상점들은 대부분 각종 물건들과 가게 주인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전부인 작은 규모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상가가 문을 열면 다른 곳보다 조금 큰 크기의 지압소에는 영업 시작을 알리는 전광판 사인이 켜지는데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의미의 불이 켜지면 김창호 씨는 지압사 가운을 입고 손님 맞을 준비에 바쁩니다.
침 넣는 데인가요?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그리고 값싼 생필품 등을 파는 상가에서 지압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호 씨. 가게 밖 벽에는 보기엔 그럴싸한 사진과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주말이라 아직 손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김창호 씨는 아내와 함께 장비를 챙기고 침대보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지압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 씨의 아내는 주중에는 다른 곳에서 지압사로 일하고 주말엔 남편의 지압소에서 함께 일합니다.
여기 이제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고 저기 무슨 타월 데우는 것도 있고.
이거는 침대는 이렇게 누워서 마사지 받는 것이고요. 저 기계는 그 마사지 끝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저게 뭐예요? 저쪽 가.
저거 발브레이션이라고.
아 진동 예. 기계.
예.
오.
아. 이래서 한 번씩 아.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숨을 한번 해야겠다.
오, 시원하다. 네. 오, 저 이런 것도 처음이네.
아, 그래요?
네.
오.
오,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 이게 마무리로.
예.
이런 기계도 다 직접 구입하셨겠어요?
예, 샀어요. 이거는 엎드릴 때 저기다 놓으면, 저기 그냥 놓으면 이 뚱뚱한 배가 나온 사람들이 힘들어요. 숨이 차가지고.
아, 침대 구멍이 뚫려있는.
예.
그 얼굴을.
예, 저기다 갖다 대면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놓은 상태를 엎드리면 이게 높이가 배하고 높이가 같아가지고 좀 편안해요.
이것도 뭐 일종의 베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 엎드렸을 때
예.
다른 가게보다는 좀 더 큰 곳인 18제곱미터 크기의 김 씨의 지압소에는 성인 1인용 마사지 침대 3개를 중심으로 여러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이에요. 이 유니폼.
아, 손님들.
예, 들어와서 그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이거 오일 마사지 하잖아요. 오일로 마사지. 예. 그럼 이 긴 옷 입고 온 사람들 그거 거두고 하기 힘들잖아요.
손 마사지 외에 한국식 민간요법도 제공합니다.
이거는 부항.
부항도 떠요?
예.
멕시코 사람들이 부항 뜨는 걸 알아요?
알죠. 알아도 너무 잘 알죠. 그 바다 쭉 받아오니까 오히려 이 부항을 뜨면 시원하고 지압 받은 다음에 부항을 뜨면 더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시간별로 다르네요.
네.
10분에 10불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소득이 적으신 분 같은데 저렇게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으세요?
예. 왜냐면 아프니까.
아, 그러니까.
예, 일을 이 멕시코 사람도 일을 힘들게 해요. 멕시코 사람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다 그래요. 아프니까 와서 일단은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와요?
한국 사람들도 오죠. 이게 멕시코 지역이라서 멕시코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또 이렇게 오는 사람.
지난해 10월 새롭게 문을 연 김 씨의 지압소. 김 씨는 미국에 입국한 2007년부터 지압소를 차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래 와서 딱히 할 일은 없고 그 중국 사람들 밑에서 그 지압을 받았는데 남의 밑에 지라는 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로스 아미고스 상가에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중국인이 운영하는 지압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당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두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와이프가 내가 일하면 밤 10시 돼야 끝나거든요. 어떨 때는 막 11시, 12시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일하는 게. 그러면 애들은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 그래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죠.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뭐 그래도 부모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부모들 항상 늦게 오니까 일하면. 그러니까 이게 애들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게를 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중국인 지압소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김 씨는 지금의 사업장을 찾게 됐습니다.
한 2년 찾아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떻게 찾았죠. 찾아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사실 계약은 했는데 뭐 될지 말지 과연 이게 뭐 괜히 가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생각대로 안 되면 겁도 나고 근데 일단 오픈하고 뭐 돈은 좀 들어갔지만 그래도 뭐 잘했구나 생각이 지금 나거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 더 내면 좋지 않을까 가게를. 그래서 뭐 와이프는 하나 제 가게 하나씩 맡아서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막 문을 연 사업이지만 앞으로 아내와 각각 하나씩 지압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요. 한 달 임대료만 $1,000 넘게 내고 한 달을 사라질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김 씨 부부의 손길이 익숙해진 단골도 제법 생겼는데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 달이란 시간이 짧지 않게 느껴집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지압소가 또 있던데.
예, 있어요. 거기는 한의원까지.
한의원까지.
예.
그럼 경쟁이 좀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손님은 또 거기 손님대로 자기 손님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오픈하니까 그런 대로 저쪽에서 받던 사람들 여기 와서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김 씨는 멕시칸 손님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멕시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것 비해서 한 10%만 잘해주면요 엄청 그 좋아하거든요. 멕시칸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 분들 대상하면서 그 제압도 많이 해봤지만 엄청 무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압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주 고객인 멕시칸 손님들을 반기는 이유.
이 마사지가 엄청 잘한다. 시원하다. 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그만큼 또 이 사람들한테 뭐 있으면 가져다 주고 인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뭐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또 일하기도 재미있죠.
일할 맛이 난다고 말하는 김창호 씨. 하는 일은 물론이고 일터에서 만나는 순진한 고객들이 고맙습니다. 미국에 온 지 올해로 10년. 김 씨가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지난 10년은 만만치 않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압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호 씨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 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대북 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미한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바야흐로 한민족의 명절, 서울 분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차표 예매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서민들의 설과 추석 명절 준비는 열차표, 비행기표,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하는 것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의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라고 하고 또 손안에 스마트폰만 있어도 간편하게 열차표를 구매할 수는 있는데요. 설과 추석 명절에는 그 이동하는 인구가 아주 대규모이기 때문에 명절 기간의 열차 좌석 특별 판매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부선, 경전선, 충북선, 동해선 열차표를 살 수 있고요. 이틀째인 내일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의 열차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명절 맞이 풍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열차표를 사려고 줄을 길게 선 사람들의 모습인데
네네.
그래도 인터넷 구매가 편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의미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손 조작이 좀 빨라야 되고요.
네.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으면 또 불편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선 순서대로 판매되는 그 창구에서의 열차표 구매가 없다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인터넷 판매와 창구 판매를 7대 3의 비율로 두고 지금 그 설, 추석, 이런 명절 열차표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자들이 보통 30,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대다수라면 기차역에서 창고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5, 60대 이상의 장년층이 굉장히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간간이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빠르고 더 빠른 것을 선호하는 요즘 시대지만 이 설 명절을 앞둔 기차역 앞에 줄석의 풍경은 어떤 명절의 의미만큼이나 넉넉해지는 그런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서울역에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고요. 부산역, 대전역, 주요 기차역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서울 열차표를 사기 위해서 기다림에 수고를 아끼자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조류독감에 뚫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제주도 동북쪽 제주시 구좌읍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한국 전역에 유행하고 있는 H5N6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오늘 판정이 났습니다. 호남과 충청,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확산세를 탔던 조류독감은 강원도 일부, 영남 지역에서도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유일한 조류독감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제주까지 다 뚫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탁과 오리의 살처분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직은 다행히도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금류 농장이 아니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제주도는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나온 어제부터 반경 10km 내에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있고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농가의 토종닭과 오리 한 20여 마리에 대해서만 우선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동이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유명한 관광 상품이기도 한 그 제주도 곳곳을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올레길이 있는데요.
네.
이 인근 지역의 코스를 폐쇄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안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일 동안 무려 3,033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감염되거나 예방 차원으로 살처분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식인데 오늘이 세 번째 변론일이었군요.
네네. 탄핵 심판 초반에 가장 중요한 변론일로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오늘 예정됐던 핵심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신문이 진행되지가 못했고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자료가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주 두 차례로 계획했던 변론 기일에 특별 기일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주 3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에서는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자료가 오늘 한국 뉴스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네. 사실 어제가 그 2014년 4월 16일이죠. 450여 명의 승객을 싣고 일천에서 제주도로 향했던 세월호가 침몰한 지 딱 천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네.
전라남도 팽목항과 진도, 광주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세월호 참사 천일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304명의 희생자와 또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의 넋도 기리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정부가 약속했던 빠른 시일 안에 세월호 인양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세월호 참사일, 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요구로 제출하는 그 세월호 참사의 7시간 행적 소명 자료가 바로 오늘 나온 겁니다. 참사 1001일 만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지 19일 만에 제출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상세 자료인데 헌법재판소가 더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부실하다는 표현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공적 사적 업무를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출한 자료는 그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서를 받은 시각, 지시 내용, 시점, 그리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짜깁기 한 것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더 구체적인 행적 자료, 근거를 대통령 본인의 기억을 살려서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낸 세월호 자료도 있군요.
네네. 그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에 대한 국회 소추위 측과 대통령 측의 자료가 크게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네.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오늘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사 당일 행적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주요 언론들은 세월호 당일 정상 근무를 했다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뽑아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6년 연말과 2017년 새해에는 중동의 터키의 이스탄불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유혈 테러 공격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아랍어로 다웨시라고 불리는 조직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1월 1일 새해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이트클럽에 총격을 가해 39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들은 13개의 서로 다른 국가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터키 경찰 당국은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지만 당국은 총격범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이스탄불 테러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지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터키와 함께 테러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만 살상할 뿐이라며 이 같은 테러 공격은 터키 정부와 함께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의지를 한층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12월 31일부터 1년의 테러 공격으로 9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지난 연말 바그다드 연쇄 폭탄 테러와 1월 2일 바그다드 동부 시아파 집단 거주지인 사드리에 발생한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 같은 테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며 희생자 가족의 깊은 애도를 보내고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처럼 끔찍하고 여러 사람이 살상된 테러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연합군의 소탕작전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SIL 격퇴를 위한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재다짐하며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국제적 연합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